할렐루야. 연말이 되니 광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땅을 밟았습니다. 이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의 길에 오른 것입니다. 이들 중에 50명은 인천 내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나 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호놀룰루 감리교회죠. 그 교회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11월에 오고 나서 한 10개월 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처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민자들 반 이상이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듬해에 하와이에만 한인교회가 14개가 생겼고 당시 한인 교인 수는 40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10년 후인 1914년 하와이 교회 수는 39개로 늘었고 교인들은 2800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고달픈 또 힘든 이런 이민 삶에서 교회란 쉼터였고 커뮤니티 센터였고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또 이 교회가 한 일 중에 큰 일이 독립운동에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 한국에 보내는 그런 일도 감당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또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시작한 교회들이 첫 번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그 많던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와이에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정도이고 그 초기 이민 삶에 이루어졌던 교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965년 미국 이민법이 바뀌면서 두 번째 아메리칸 드림의 물결이 한인들을 미국으로 이민하게 만듭니다. 이후로 LA 쪽 또 동부 쪽에 많은 대형교회들이 생겼죠. LA의 대형교회를 꼽으라면 영락교회 김계영 목사님이 계셨고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계셨고 나성 필라델피아 교회 조천일 목사님, 나성 한인교회 김인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동부 쪽에도 70년대에 세워진 대형 교회들이 있죠. 퀸즈 장로교회도 있고 또 퀸즈 한인교회도 있고 장영춘 목사님, 한진관 목사님 참으로 이렇게 이민 교회의 초기에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하신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때마다 이 교회 힘들지만 이민 삶에서 고달프지만 어렵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헌신하며 교회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또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부의 예산은 깎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래는 대로 다 주고 후원해 주고 또 미국 주류사회에서 사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투자하기 위한 이 투자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투자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 현 주소는 어디인가, 영적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점검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 교회사를 보면 대형교회들 한 40년이 넘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없어진 대형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지만 노령화되어 가고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교육부가 셋업되어 있는 교회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떠한 고민인가? 고등부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출석을 잘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가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면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예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Silent Exodus라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어권 교회를 찾아보기 참 힘든 때입니다. 이런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몇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의 다른 작은 이런 한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는 한인 2세들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마다 이 2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인도할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한인들이 있는 이런 신학교들을 보면 거의가 다 이 한옥권에서 목회하실 이런 분들로 가득합니다. 참으로 이민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가 조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한 세대로 우리가 마무리할 것인가? 첫 이민 호놀룰루에 이뤄진 이민은 한 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세대로 마무리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1965년부터 시작된 그 다음 이민원, 이민자들의 교회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80에서 90%의 대학교 졸업한 후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교세가 준다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벌써 유럽은 교회들이 문 닫고 그 아름답던 그 성전들이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팔려서 이 술집으로 또 클럽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를 사서 클럽을 만들었으면 그 교회를 개조해야 될 텐데 있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술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황도 충격적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문 닫기 전에 그런 모든 가지고 있던 이런 징조들이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통계만 봐도요, 장로교가 크게 한국에 이 두 단체가 있죠.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습니다. 이 통합 측 교회를 조사해 봤는데, 통합 측 교회를 보니까 통합 측 교회들 중에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60% 이상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대. 60% 알고 계셨는지 60% 이상이 합동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는 보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탓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땅이란 이곳에서 꿈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옮겨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지금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흩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죽어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원금 하자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자는 이것에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그 장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주일을 정하고 장학금 헌금을 하는데 참 안 나온대요. 선교 주일 때 선교사님들 후원하자 그러고 하면은 잘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런 안목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어서 가는 이런 사역과 목회가 아니라 그것은 선교지다. 선교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째 정의는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이 선교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그곳은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좀 선교사로 보고 우리가 지원하며 응원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꿈의 땅, Land of Opportunity라고 불리우는 미국으로 보내주셨을 때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자유로운 곳에서, 더 풍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민교회가 겪은 이 비극을 벌써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났는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고 나니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까지는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참으로 리더로서 이 땅을 다 나눠주고 아주 멋진 마무리를 했어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시간상 6절부터 봤는데요.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란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이라는 곳은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강에서 돌 하나씩 12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한 사람이 돌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다가 이 길갈이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돌을 쌓아서 거기에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 기념비를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니라. 이 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딱 들어섰더니 물이 멈추고 이 드라이랜드로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상징의 도시가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말은 구원의 참으로 이 주인 대신 이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에게 중요한 할례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적군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명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못했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완전히 며칠 동안 이제는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을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으니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자고 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구원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보면 다음 세대가 물어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승하는 것이죠. 나만 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그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가 단지 나의 유산을 그들에게, 내가 가진 재물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사기 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대했는데, 그 주민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라하였는데 이 우상 숭배를 제거시키라 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 애굽에서 노예 삶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중요함을, 중요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본 자들, 목격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체험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격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던 집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는 아빠 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리라. 이러한 간증들이 있고 이러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들의 본 것은 없어요. 그들은 다 차려진 이런 밥상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라, 너희들 신앙생활하라. 너무 편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격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에게 풍성히 베풀어주시는 이런 걸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운 이런 여정을 갈지라도 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전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땅에 떨어져 하나의 씨앗이 되어 죽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흥해야 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 뭐 우리 한국 아이들은 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콧물 날 때 부모님들이 흥해라, 뭐 흥 그래갖고. 영적인 바톤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사 시대가 다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대를 잇는 하나님이세요.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참으로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이런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이 철학과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바알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세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징조가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세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성공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자녀들 그 세미나 하는 이런 분들 가끔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것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 세미나 내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책임져 주셔서 하버드도 가고 뭐 장학금도 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성공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귀가 쏠립니다. 아, 우리 아이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에 귀가 쏠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일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 다음 남은 것은 타락한 삶, 세상 것을 숭배하며 경배하며 사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성은요, 부모의 영성을 앞설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묻어나와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이런 부모님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럼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래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 좋은 메시지죠.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성공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지속적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우리에겐 숙제가 있습니다. 영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기를 꼽으라고 할 때 역사가들은, 또 학자들은 이런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영국교회가 성경 권위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로 바꿨습니다.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것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입니다. 일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 쓴 글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그냥 복음이 하나 더 생겨요. 이 골라복음이라고. 내가 그냥 골라서 요건 하나님 말씀 같고 요건 좀 힘든 것 같으니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어떻게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건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골라골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골라게 만드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재앙이 임하고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거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하는 그 일은요,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으로만은 역부족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저희 교육부 중심으로 이 잠언 이 3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묵상하며 읽는 이런 시간, 어린아이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 가진 가정에는 교육부에서 이제 object lesson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레슨을 뽑아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에 절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적 파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패스하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입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소중한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신앙연수를 위해 잘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들은 어떠한 이 칼렌더의 이벤트 이런 것을 이 자신들이 역사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들을 동원해서 다 설명합니다. 저도 이 그 저 헬라어를 배울 때에 유대인들 그 저 그 회당에 가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분들의 레슨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이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가르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삶을 전수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전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이라니 그렇게 살아라. 이건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이 모습이 자녀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엄마 아빠 노력하는구나. 뭐 때문에 저렇게 노력하는 것일까? 저희 교회에서 선교도 가족 단위로 가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가신다는 분이 계세요.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 지금 학생들 브루클린으로 갑니다. 여름 선교. 패럴선으로도 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번에도 가족들과 함께 간 이런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서 참으로 많은 간증들이 나와요. 아이들의 간증은 더 대단합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줄 몰랐다고. 집에서 맨날 이태리가 뭡니까? 예, 부모님들의 이름이 잔도 아닌데 항상 잔소리를 들어요. 모든 나오는 소리가 잔소리예요. 예, 그러다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뭔가 다른 것 같아. 좀 말만 하더니 뭘 하시네.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필요한 기도죠. 천군 천사 보내어 더들 참으로 상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주님 보호해 주세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강한 믿음 허락하셔서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저들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초대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지금 80, 90%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를 떠나왔어요. 이 사일렌 엑서더스가 나온 그 통계가 나온 그것도 지금 보면은 한 25년 전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2세들이, 영어권들이,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돼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미국 교회 가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텐데, 왜 미국 교회 안 가는 것일까? 미국 교회 가는 사람들도 그 중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국 분과 결혼한 분도 한국 교회를 찾아오세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 교회의 영성에 대한 이 모교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어머니의 이 모국이라는 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가 듣던 그 찬송, 그 말씀, 이것을 항상 우리는 그리워해요.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 음식을 그리워해요. 어머님이 믿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단지 다음 세대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회와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성인들, 우리 모세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세익이 있는데 모세익에 나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지금 20대, 30대, 한 4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인들은 20대와 같이 있으니까 조금 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자꾸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권에서 20년 거기서 있었잖아요. 영어 목회는 한어 목회는 뭐 별로 잘 했다는 칭찬을 못 받는데 영어 목회는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해서 칭찬받은 잘하는 거 다시 해야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내년에 계획해서 이제 어른들을, 성인들, 40대, 50대, 60대를 타겟으로 한 우리 전통적인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작한다 하면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면 방해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것 채워주고 우리 모세익을 독립시켜줬습니다. 독립시켜준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성숙해주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결정해서 실수도 해봐라.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은요,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독립해서 떠나고 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 떠난다고 하면 또 우리 안에서 영어예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이곳에 와갖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린 좀 통이 커야 돼요. 거기서 은혜 받으세요. 거기서 은혜 받고, 그런, 이 담임 목사 싫으신데 그 교회 계속 출석하는 것처럼 참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강단 볼 때마다 목사님 싫은 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세요. 시간 낭비세요. 저랑 좋은 관계 가지세요. 저렇게 뭐 알고는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30년 살고 나서 내린 결론이래요. 다른 남자보단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고. 제게는 초대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으로. 여기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부모님이 섬기는 그 열정보다 더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이런 다음 세대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지만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얼마나 불편해지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변해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걱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며 부모님들이 그 말씀의 증인이 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